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 흘러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오늘도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현직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의 장인 안나스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전에 한번 대제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계속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장관 지내면 물러나도 계속 장관님 장관님 그래주잖아요. 이 사람은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아직도 그 마크 영향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행사하고 있던 인물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법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할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신문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적인 재판이죠. 검찰청에 들어갔으면 검사한테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은퇴한 검사장인한테 밀실로 따로 불려가지고 이렇게 조사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은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누명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내려놓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기가 악하니까 방법도 악합니다. 한밤중에 강도처럼 예수님에게 무장한 병사들을 보내서 납치하듯이 체포해오고 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비공식 신문을 한밤중에 갑자기 진행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낮에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의 권위로 떳떳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명분이었거든요. 자기들의 동기가 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의 특징, 명분이 없고 악한 자들의 특징은 몰래 한다는 거예요. 항상 밤에 움직입니다. 밀실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힘을 자주 동원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빨리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 저 말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애매해요,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어떤 현실을 볼 때, 요즘도 뭐 정치 현실이나 이런 걸 볼 때 밤에 모르는 사이에 빨리빨리 진행하고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것저것 끼워 맞추는 것 같고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뒤가 캥기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나라 어느 법정이 한밤중에 용의자를 잡자마자 이렇게 초스피드로 재판을 진행시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겠다는 결론은 이미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나버립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는 하지만 실은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훨씬 더 의식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먼저 물은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다. 이 말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제자들에 대해서 먼저 물었을까요? 관심이 거기에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몇 명이나 되니? 사람 숫자 많으면 겁나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 집안 배경은 어떻게 되나? 혹시 뭐 이 산헤드린의 막강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 제자들 아버지 중에는 없나? 평균 그 수입이 얼마나 되나? 학벌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람들의 눈, 이 민심, 인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무엇이 진리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한테 유리할까, 안할 것인가를 가지고 재판하는 거죠. 오늘날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래서 갑의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 앞에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내게 이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게 있는 힘을 최대한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챙길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화려한 수사문고를 앞에다 붙인다고 해도 일이 이게 찝찝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거짓된 힘을 휘두르는 이들의 위세에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어지간하면 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 밤에 끌려온 이 재판 분위기 속에서, 살벌한 병사들의 표정 속에서, 이 근엄한 이 산헤드린 법정 안에서 위축되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예수님은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당하셨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포인트는 이거죠. 나는 한 번도 은밀하게 뭘 해본 적이 없다. 내가 퍼블릭에서 한 말이나 사적으로 한 말이나 다 똑같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말하셨기 때문에 떳떳하셨어요. 원래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찬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맞춰가야 되니까. 그런데 진리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막 맞출 필요가 없어요. 항상 포인트가 일관성이 있거든요.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찬 사람은 뒤에 서서 은밀하게 말합니다. 명분이 없으니까, 악행이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이들의 특기는 비밀회담입니다. 은밀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그는 어둠을 드러내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떳떳하셨고 항상 당당하셨습니다. 원래 이단이나 사교 집단들을 보면은 밤에 은밀히 많이 모입니다. 잘 대답을 안 합니다. 정확한 그게 정책이 무엇인지 뭐 굉장히 숨기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조직일수록 투명하죠. 은밀하게 하지 않아요. 이번에 청와대 대변인 스캔들 사건은 그렇다 치고, 그것을 수습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셨다는 분들이, 그렇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어찌 그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지,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고 언론과 국민 눈치 살피면서 하룻밤에도 몇 번씩 그 조직 내에서 애매모호하게들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요. 너무나 정의롭지 못하고. 너무 믿고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이 그렇게 애매하고 복잡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꿈에도 그리던 최고의 직장 청와대 내부가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곳곳에 파워 집단들의 속내는 어떨지 뭐 뻔합니다. 이 작은 사건이 세상의 권세 잡은 집단이 얼마나 서로 비겁할 수 있는지, 얼마나 거짓에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조직과는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잖아요. 정부 발표를 들으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막 듣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심플해요. 절대 진리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애매모호하게 책임을 회피하시지도 않으세요. 여론의 향방을 보면서, 민심을 보면서 이렇게 매번 말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힘 있다는 분들이 얼마나 말과 행동이 비겁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반장이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를 잡아왔지만 떳떳한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괜히 트집 잡으려고 이말 정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죄목을 만들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수십 번씩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또 하라고 하다가 예수님에게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분인 것을 느끼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당하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인데 예기치 않게 갑자기 법정 구속당한 분을 신방 간 적이 있어요. 너무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 법정 구속이라는 게 그대로 법정에서 수갑채서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곱게 자란 분이에요. 그냥 아주 명문대에서 유학하고 그런 사람 분인데 어떻게 얽혀가지고 그냥 전혀 예측치 못했던 법정 구속을 당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체포당하니까 막 혈압이 오르고 그래갖고 그 며칠 동안에 굉장히 건강이 위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밤에 체포당해서 끌려오고, 그런데 이런 불법 재판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둥대지도 않았고 인간을 원망하거나 분노에 떨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침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악한 인간들에게 무기력하게 당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이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런 사나운 인간의 모진 시련 앞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떤 급작스러운 인생의 시련 앞에서도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여러분에 탁 쳤다. 불법적인 일인데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적들이 은밀하게 막 모의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패닉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씩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계속 그럴 때마다 속으로 외칩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거든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악의 같은 악으로 맞받아치지 않아요. 인생에 놀랄 일, 악한 일들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면서 담대하십시오. 평안함을 유지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놀랄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out of your control. 여러분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고 터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의연하셨던 주님의 그 의연한 지키심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이걸 확신하십시오. 22절을 보니까 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엄청난 무례를 범합니다. 이 친구는 아마 지옥 가가지고도 굉장히 혼날 거예요. 보니까 항상 이 불의한 자들이 폭력적이에요. 왜 남편들이 가정에서 부인한테 손찌검 하는 줄 아세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요. 논리가 막히니까 손찌검 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은 힘을 휘두를 필요가 없어요. 진짜 권위가 있는 사람은 때리지 않아도요, 이미 그 권위는 딱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때림으로써 자신의 보스인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과잉충성 같은 거죠. 이게 진리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고 내 보스니까 나는 여기서 인정받아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악의 앞잡이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히틀러가 나쁘지 그 부하들이 나쁘냐. 명령대로 했을 뿐인데 NO! 히틀러도 나쁘고 명령대로 한 부하도 나빠요. 왜 그가 이용당하겠어요? 똑같으니까 이용당하는 거죠. 위에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은 가서 죽이라고 다 죽입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비겁함이 있으니까 악한 세력에게 자꾸 이용당하는 거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시정잡배 같은 인간에게 뺨을 얻어맞으셨습니다. 여러분 뺨 맞아 본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한테 뺨 맞아 본 적이 있는데 반장인데 만점 못 맞고 하나 틀렸다고 뺨 맞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린 나이지만 얼마나 인격 모독을 당했는지 몰라. 내가 왜 맞지?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왜 뺨을 맞지? 그런데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미 어른이신 예수님께서, 존경받는 랍비이셨던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셨다. 저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겠는가. 예수님은 이런 모독도 견디면서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모욕도 참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예수님, 그러나 주님 위해서 작은 고난도 견디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기만 합니다. 요즘 갑의 횡포, 을의 반격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완벽한 갑이면서도 인간은 쥐꼬리만한 힘만 쥐어줘도 그것을 휘두르는데, 조금만 돈 벌어서 졸부 사장이 돼도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냥 함부로 사람한테 반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인간은 조금만 떨어져도 사업망하고 직장 쫓겨나가고 조금만 힘들어도 너무나 비굴한 을이 되는데, 예수님은 완벽한 갑이면서도 그 힘 휘두르지 않으시고 이 을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지도 다 겪어보시면서도 비참하게 기죽지 않으시는 그 의연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갑과 을의 논리로 모든 걸 해석합니다. 파워게임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갑일 때는 오만해져서 온갖 진상을 떨게 되고 어릴 때는 너무나 비굴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이 무기력한 을이 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면서 갑의 자리에 놓기도 하고 을의 자리에 놓기도 하실 텐데 갑의 자리에 놓을 때 오만하지 마시고 을의 자리에 놓을 때도 비참해지지 마십시오. 그 곤란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의연히 견디셨던 주님처럼 여러분도 의연하고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에 어떤 모진 시련과 깜짝 놀랄 일들도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갑작스런 불의한 재판의 피해자가 되었던 예수님, 그러나 그 의연한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그 자세를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